건강한 아침 이지입니다. 행복지수나 삶의 질을 비교하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늘 꼴찌를 놓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조사 대상 세계 23개국 중 한국인들이 가장 자신의 삶의 질을 낮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연구재단이 조사한 웰빙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죠. 건강, 사회관계, 가족관계, 재정, 직장 이렇게 다섯 개 부분의 만족도를 따로 점수로 매겨서 종합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한국인의 웰빙 지수는 100점 만점에 51.7점. 그냥 숫자로만 딱 봐도 낙제점이죠. 참고로 1위는 인도로 70.4점이고 전 세계 평균도 61.2점인데 이 평균에서도 한참 뒤처진 50점대. 물론 각자의 개인 인식을 묻는 조사인 만큼 국가 간의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인이 자기 삶에 불만이 많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변함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도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8월 7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최혜영의 물 같은 사랑 전해드렸어요. 한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조사 대상 23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제는 그렇게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은 뉴스이긴 하지만 들을 때마다 아니 이유가 뭔가 싶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과 부족한 느낌, 이게 과연 나만 느끼는 건가? 이런 의아함을 갖고 살다가 아, 다들 비슷한 거구나 싶어서 안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슬퍼지거나 부끄러운 면도 있죠. 새로운 소식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건 3040 세대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대목입니다. 3040 세대가 주로 짊어지는 양육, 또 부모 부양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 세대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삶의 만족도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년과 다른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직장 부분의 한국인의 만족도가 지난해 58.4점에서 59점으로 5개 부분 중에 유일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크게 점수가 오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나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는 워라벨 열풍,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뭔가 기대를 줘서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꼴찌를 도맡아 하지는 않겠구나,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봐서 조금은 안도감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뇌 지주막하 출혈 등에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불쾌한 입냄새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관한 올바른 정보 나누는 바르게 먹고 살기도 함께 할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7788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전 귀주막 수술을 한 뒤부터 혈압약을 먹는데요. 혈압약 계속 먹어야 하는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귀주막 수술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려요. 사실 이게 뇌 지주막하 출혈.
지주막하니까.
네, 지주막.
이렇게 들으실
이게 지주막이라고 하는 게 아라크노이드라고 거미줄처럼 보이는 걸 지주막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귀주막이라고 하시길래 어르신들은 충분히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뇌출혈 중에 가장 무서운 뇌출혈이 바로 이 뇌 지주막과 출혈인데요. 일반 뇌출혈과 좀 다릅니다.
예.
일반 뇌출혈은 보통은 말단 동맥의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뇌 지주막하 출혈은 원인이 바로 뇌 동맥류 파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맥의 약한 부분이
네.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그렇죠.
거를 뇌 동맥류라고 하잖아요. 이게 펑 터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보통 머릿속 안에 시한폭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 뇌동맥류 관련돼서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려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다른 부위도 아니고 뇌동맥이 터졌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뇌 지주막하 출혈은 자발성 대뇌출혈이라고 하는 것과는 원인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뇌 지주막하 출혈로 생기는 뇌출혈은 훨씬 압력도 높고 동맥이 굵은 부위에서 터지는 거라서
네.
양이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재계 총수였던 김우중 씨 같은 경우도 뇌출혈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발성 대뇌출혈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출혈이 발생하고 2, 3일 동안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하고 찍어봤는데
네.
이게 천천히 새는 건데 이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 동맥류가 펑 터지는 거라서 살아나서 회복하신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생애에 처음 느끼는 고통스러운 두통이었다. 천둥이 친 듯하다. 갑자기 나오고 마치 댐에서 물이 쏟아져서 방출하듯이 오는 두통이다.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뇌출혈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네요.
이 일반 뇌출혈은 혈관 끝이 노화가 되어서 살살 찢어지면서 찔끔찔끔 새는 거라서
네.
그 부분에만 물론 그것도 위험하긴 하죠. 일찍 발견하지 못하면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는 그 부분에 살짝 피주머니 같은 혈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네.
이 뇌동맥류가 펑 터져가지고 뇌지주막이 이 뇌저 보통 이 코, 귀 있는 그 밑에 피가 싹 고이는 거거든요. 확 퍼지게 되니까 더 큰 압력으로 뇌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봉합을 하고 치료를 제대로 했다고 해도 뇌 구석구석 그 퍼지고 고여있던 피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기도 쉽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뇌출혈은 재출혈만 없다면 그 후유증이 고정돼 있으니까 손상받은 부위만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 뇌 동맥류가 터져서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인 경우에는 크가지 세 개 후유증인데 첫 번째가 재출혈이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이 연축합니다. 뭐냐면
연축이요?
연축이 뭐냐면 이게 지금 큰 혈관이 펑 터지면서 뇌에 있는 혈관들의 압력에 변화가 생긴 거라서 연축. 이게 좁아졌다가 늘어졌다 하는 증상이 막 와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다른 혈관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네.
보호하려고 수축하는데 수축이 너무 심해지면 다른 뇌 부분으로 피가 잘 못 가게 되죠. 그리고 뇌 수두증이 마지막인데요.
네.
잘 안정돼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피딱지들이 지주막강 아래쪽에 들러붙어가지고 뇌 척수액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뇌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선은 터지기 전에 조금 미리미리 위험한 분들은 그 안에 코일이라는 걸 넣어서 막아버리거나 아예
네.
그냥 꽉 채워버리거나 아니면 클립 같은 걸로 콕 찧어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에는 우선 출혈 부위를 클립해서 출혈하지 않게 하고 그런 피딱지들을 잘 씻어내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수술 후에 고혈압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게 수술 후의 증상이나 후유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딩동댕. 이유는 내 몸에 특히 뇌 부분에 특정한 혈관이 약해져서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른 부위에도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압력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전신적인 혈압 관리를 통해서 뇌에 있는 혈관이 더 이상 압박을 안 받게 하는 거니까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거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예후가 좋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게 낫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계속 복용하셔야 되고 또 뇌 혈관도 MRI 또는 MRA 같은 뇌혈관 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뇌 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어지는 질문은 저희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은희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저희 남편은 아주 작은 상처라도 나면 잘 낫지를 않습니다. 저는 칼에 손을 베어도 지혈 잘 해주고 나면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다 아물고 괜찮아지는데 저희 남편은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밴드 바르고 매일매일 이렇게 해도 거의 한 달 정도가 지나야 아물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 유독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이유가
있죠.
있나요?
사실은 이제 가장 흔한 거는 깨끗한 물에 고기가 없다. 뭐냐면 네. 상처를 너무 소독을 열심히 하고 연고를 바로 배드를 바르다 보면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적절한 세균과 자연 세균과 적절한 혈전들이 나와서 피부가 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막 알코올 솜으로 닦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피부가 재생되게끔 나오는 그런 정상적인 세균까지 다 죽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예. 이런 원인이나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가 술입니다.
술?
예,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술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이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또는 혈액순환 장애. 다치신 부위가 잘 피가 안 통하는. 그 무슨 얘기냐면 흡연 또는 당뇨 또는 고혈압. 같은 이런 혈행순환 장애.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발에 욕창이 생기고 뭐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든지 그게 네. 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나는 거든요. 그래서 신은희님의 남편분이 그런 질환이 있는 건 아니지. 또는 나쁜 식단. 이게 보통 상처가 잘 안 낫는 분들이 비건과 같은 절대 채식주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 불균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하는 환경 때문에 네. 잘 소독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쁜 균들이 들어오는 감염 상태가 되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정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해당되는데 전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인데 그건 이제 제 잘못이죠.
예.
소독도 어느 정도 하고 약을 발라야 되는데 낫겠지 하다 보면 손톱에 옆에 보면 이게 손톱 튀어나온 부분 손톱을 뜯다 보면 이렇게 뻘겋게 붙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일주일, 2주간 그렇게 간 적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텐데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켈로이드성 피부입니다. 이 피부가 상처가 잘 아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네.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손을 뭐 종이든 아니면 칼에든 이렇게 살짝 베인 경우에 소독을 어느 정도나 자주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로 씻고
네.
지혈이 됐다고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하실 거 없습니다.
밴드는 붙이는 게 좋은가요? 안
밴드는
붙이는 게 좋은가요?
그 외부에 좀 더러운 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보통 밖에 외출할 때는 붙이지만 집에 와서는 띄고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뇌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 무섭죠.
맞아요.
이 원인이 바로 이 안에 어떤 뇌의 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였다가 펑 터져서 갑자기 출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네 글자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답 네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전해드릴게요. 딱따구리 앙상블의 노래입니다.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치아 그리고 구강 건강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히포크라테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약을 만들기 위해서 약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대체 뭘까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어떤 거길래 오래도록 인류가 고민을 해온 걸까요?
네, 아마 히포크라테스 이전 아마 훨씬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병은 아니지만 이게 있으면 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숨을 쉬거나 대화를 할 때 입에서 나는 입냄새입니다.
입냄새는 대체 어디에서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입냄새, 즉 구취는 공기가 폐로부터 입 밖으로 나오는 까지의 통로, 즉 폐, 기관지, 인후부, 비강, 구강 중 어느 곳에서도 이제 발생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기관지 확장증, 중기 이상의 암종,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입이 눕가적 질환이 있는 경우도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비염이나 화농성 축농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 이외에도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 등 전신 질환이 있을 때도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의 경우 구취의 이제 주된 원인은 구강 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 80, 90%가 구강 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구강 내 문제로 인한 입냄새라고 하면 예를 들면 충치 같은 걸까요?
입냄새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치석이나 니코틴 침착, 음식물 부착으로 인한 잇몸의 만성 염증과 충치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주로 구강 관리를 게을리해서 이에 음식물이 끼면요. 입 속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얘를 분해하면서 냄새를 고약하게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주 세균 덩어리인 치면 세균막 때문에 또 문제가 날 수 있고요.
예.
입냄새가 날 수 있고 커피 같은 기호식품에 의해서도 악취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는 침이 있으니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씻겨나가면 되는데 입안이 건조한 경우에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구취가 좀 더 심하게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입냄새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편도염을 자주 앓다 보면은 편도와라고 하는 편도의 작은 구멍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커진 구멍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세균이 잘 번식하는 환경이 되면요. 노란색의 작은 알갱이들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를 편도 결석이라고 하죠. 이름이 결석이니까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돌처럼 딱딱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치아와 혀 상태가 깨끗한데도 입냄새가 난다. 그리고 노란 쌀알 같은 것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편도 결석을 의심해보고 이것이 악취를 유발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강 위생이 불량하거나 비염이나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역시 입냄새를 심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이 입속 세균과 만나서 부패하는 것이 입냄새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셨지만 왜 가끔 식사를 거르거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입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식사를 거른다거나 단식, 다이어트 중에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러한 냄새는 양치질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데 원인이 식사 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케톤증이 나타나거나 체지방의 이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럴 때는 오히려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구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구취가 심한 것도 아니고 또 밤에 양치질을 잘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입냄새는 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아침 기상 후 입냄새가 나는 것은 수면 시에 침이 이제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침이 적어지면 입안에 있는 세균이 혀와 치아 표면에서 빠르게 증식하게 되고 얘네들이 구취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일어나서 가글과 양치질을 해서 구취를 바로 줄이는 것이 입안에 있는 세균의 번식된 양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간혹 주변 사람들은 입냄새 나는 걸 다 알아차리고 조금 불편해하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자기가 잘 못 맡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이 있을 때도 입냄새가 생기기 쉽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그 구강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입냄새와 조금 구별할 수 있을 만한 특징이 있나요?
네. 뭐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과일 냄새가 좀 비슷하게 난다고 하고
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좀 비린내가 난다고 하고 편도선염이 있으면 치즈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근데 구취는 다 안 좋은 냄새이기 때문에
네.
특징적으로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저희는 그냥 다 같이 입냄새 구취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구강내 질환 때문이든 입냄새를 없애려면 우선은 원인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네. 원인치료를 해야지 구취를 예방도 하고 막을 네. 수가 있는데요. 구취의 원인이 이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90%가 구강 내에 있지만 한 1-20%가 구강 외 소화기나 뭐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내가 원인이 아니라
네.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라면 소화기 내과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축농증이나 편도에 문제가 있어서 뭐 입냄새가 나는 경우라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구강내 질환 때문에 입냄새가 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원인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 치료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입안을 청결하게 평소에 잘 관리하는 걸 텐데요. 구강 내에서도 특별히 세균이 많이 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위가 그런가요?
네, 혀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혀에 그 윗면 같은 경우에는 설태가 이제 많이 끼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양치질을 하시고 그 혀를 안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꼭 양치질 후에 그 가는 칫솔을 이용해서 혀 면을 좀 씻어 주는 것도 구취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침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역시 구취가 심해지니까 그 침이 잘 분비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약을 처방받아서 침이 잘 분비되게끔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입안에 해놓은 보철 때문에 음식물이 잘 끼고 또 잇몸 질환을 만들고 입냄새가 심한 경우라면 보철을 다시 해놓을 필요도 있을까요?
네네. 그 불량한 충전물이나 보철물에 의해서 구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새로 충치가 시작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제거를 하고 재제작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이 입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류를 많이 먹으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금연은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커피 같이 향신료,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음식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잇몸에 쌓인 치석이 구취에 많은 원인을 제공하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구취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쾌한 입냄새의 원인과 치료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연의 노래예요. 님 그림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자는 뜻에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가 보통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휴가지로 많이들 찾으시는 부산의 음식이죠. 밀면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은 냉면보다는 밀면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사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바빠집니다.
네.
요즘에는 부산에 이렇게 휴가를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부산에 오시면 이제 부산의 음식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데
그쵸.
사실 부산에서 대표하는 음식이 최근에는 거의 밀면 돼지국밥이 탑 원투를 달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뭐 냉채족발도 있고 뭐 저기 동네 가면 무슨 뭐 호떡도 있고 뭐 이렇긴
맞아요.
한데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밀면은 피서철엔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사실 값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예.
예전에는 진짜 3천 원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5, 6천 원짜리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서 값도 싸고 또 부산의 음식이라서 이제 많이들 찾으시고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는 이게 냉면이 특히 평양냉면이 매니아들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셔서
네.
부산에 오면은 부산에는 평양냉면 집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부산의 평양냉면 집은 굉장히 손을 꼽을 정도고요. 네, 함흥냉면 집들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밀면 집들은 거의 모든 동네마다 있을 정도로 많이 있죠.
맞아요. 저도 부산 갔을 때 밀면을 몇 번 먹어봤었는데
네.
근데 이 밀면에 또 분단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영화 무슨 국제시장 이런 영화 보시면은 사실
예.
부산이 한국전쟁 당시에 이렇게 북한에서 이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함경도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피난민 분들이 이제 그 이북에서 먹던 냉면을 그리워하셔서 이제 냉면은 보통 우리가 메밀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이제 당시에 굉장히 싸게 배급해진 이 밀가루로 면을 뽑아가지고 먹기 시작해서 이게 밀면이 시작됐다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는 아마 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거의 냉면의 해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사실 냉면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
네.
냉면이 보통 이렇게 평양식, 함흥식 뭐 이렇게 나누면서 평양식은 메밀이 많이 들어가고
네.
함흥식은 전분이 들어가서 쫄깃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밀면은 밀가루하고 사실은 전분을 가지고 만든 그래서 뭐 굳이 족보를 따지자면 이 함흥식 냉면의 약간 변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함흥 냉면을 보통 뭐 비빔으로 많이 먹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양념장이 좀 강한
그렇죠.
편인데
네.
밀면이 사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 수도권 쪽에서 먹는 평양냉면하고는 뭐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봤듯이 평양의 평양냉면과 서울의 평양냉면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변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전에 밀면을 먹어보면 이 비빔냉면처럼 양념장을 네. 얹은 그 면 위에 또 물냉면처럼 육수가 부어져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냉면 같지도 않고 비빔냉면 같지도
네.
않고 약간 그런데 뭐 처음에 이제 그 밀면을 주문하시게 되면 사실 물을 먹을 거냐 비빔을 먹을
맞아요.
거냐 하시는데 두 개가 사실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육수가 네.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런
그렇더라고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산 경남 쪽에서 사실 진주냉면도 꽤 유명하거든요.
그쵸.
근데 진주냉면은 아예 물 비빔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먹는. 그래서
네.
밀면이 이렇게 이제 함흥냉면이나 쫄면보다는 조금 쫄깃함은 좀 덜하지만
네.
이제 그런 약간 쫄깃한 식감과 그 달고 짜고 시고 이런 약간 자극적인 여러 가지 그 양념 맛을 이렇게 함께 즐기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밀가루 음식이 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음식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밀가루가 꽤 귀한 그런 식재료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밀가루는 사실 한국전쟁 이전에 또는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귀한 곡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음식 역사학자를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유명하신 이 주영학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서부터 이 밀가루 음식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러고요. 이 식민지 시대 초기까지도 이 중국, 미국, 러시아에서 이렇게 밀을 수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곡물이었고 근데 이게 6.25 이후에 이제 미군이 약간 무상원조로 이제 밀가루를 막 나눠주면서 이게 약간 공급 과잉이 되면서 이제 밀가루로 만드는 분식은 좀 싸구려 음식이라는 그런
네.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하고요.
예.
이 영국에서도 사실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그 스팸이
네.
그 통조림이거든요. 그것도 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에다 무상원조로 막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그게 막 쌓여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유래가 그렇게 되는데
네.
마치 우리나라에서 밀가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죠.
또 요즘에는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고 일부러 밀가루 음식을 조금 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밀가루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조금 많이 과장돼 있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위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음식 섭취량이 좀 지나치게 많거든요.
양이 예. 많죠, 정말.
정말 뭐 보통 하루에 평균 잡아 3,700kcal 정도를
평균으로요?
먹으니까.
평균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과잉하게 섭취될 때는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살이 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이라는 게 결국은 설탕 아니면
밀가루이기
때문에 이제 밀가루에 대해서 좀 약간 지나치게 이제 밀가루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탄수화물을 먹는 비율로 따지면은 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인들은 사실 미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뭐 비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양이고요. 꼭 밀가루라는 그 어떤 음식 하나가 아니고 사실 양이 제일 중요하고
네.
밀가루건 뭐 밥이건 많이 먹는 건 하여튼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이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물론 이제 소화라는 거는 개인의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뭐 잘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실제로 밀가루 속의 단백질이 한 10% 정도 되고요. 쌀 속의 단백질은 한 5, 6% 정도고 사실은 탄수화물이 거의 90%가 넘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자꾸 전해지면서 스스로 약간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도 사실 꽤 있어요.
기분 탓일 수
약간
있겠군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학생들은 그런 얘기 잘 안 듣고 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밀가루 먹고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어린 학생들은 사실 그런 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밀가루 음식을 많이 안 드셨던 어르신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 밀가루 속에 단백질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셀리악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밀가루의 악명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셀리악병이라는 건데 밀가루에는 이 글리아딘이랑 글루텐이라는 두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반죽을 하면서 이제 치대거나 뭐 열로 가열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글루텐이라는 단백질로 이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밀가루 음식이 잘 늘어나고 쫄깃쫄깃해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에 사실은 염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반죽할 때 소금을 넣고 반죽을 맞아요. 해야지 이게 이제 잘 늘어나고 쫄깃쫄깃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루텐에 대해서 좀 과잉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이제 그 염증이 생기거나 면역질환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셀리악병이라고 부르는 병인데요. 이게 꼭 밀가루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뭐 보리나 귀리 같은 것들 드셔도 사실 생길 수 있고 서양에서는 100명당 뭐 1명이다 3명이다의 통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질병이 생기는지 사실 통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소위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글루텐 프리 음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글루텐 프리라는 거는 셀리악병의 예,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거지 이게 무슨 글루텐 프리가 몸에 좋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글루텐이 그렇다고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보통은 한 20ppm 이하로 있으면 보통 이제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쌀에는 요런 이제 단백질이 적어서 이제 쌀은 단백질은 적지만 그 대신 반죽해서 이렇게 그 쉽게 면을 만들거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쌀 소비가 적은 서양에서는 이제 쌀보다 밀에 오히려 단백질이 더 많아서 더 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밀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흔히 수입 밀가루에는 농약이 많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편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밀가루를 수입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그냥 밀을 수입합니다. 근데 이제 밀을 수입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동안에 설령 농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다 제거되거든요. 왜냐하면 밀을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이렇게 제분을 하기 때문에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밀가루에서 농약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제 25년 전에 그 밀에서는 농약이 나온 적이 그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사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런 밀가루 음식에 대한 이런 소문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쳐서 음식을 이렇게 잘 즐기지 못하고 뭔가 음식의 어떤 그 효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몸에 나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뭐 올해 냉면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은 뭐 막국수나 냉면이나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거든요. 그래서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뭐 밀면을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산에 또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인 밀면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투 코리언즈 노래입니다. 언덕에 올라.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넓은 들을 바라보는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저희 방송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라디오 주치 시간에 내드린 퀴즈 정답은 뇌동맥류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답을 제가 공개 안 했더라고요. 어제 정답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습니다. 정답자 가운데 한 분씩 선정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할게요. 오늘 끝곡으로 길은정의 이별의 풍경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잊어야 해.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면 한계 같은